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이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이 세 번째 설교 부분인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율법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27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큰 돌에 색채색을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딱 이렇게 구분해 놓고 양쪽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래, 그리고 12가지 언약서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니까 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에 영혼을 상징하는 큰 돌들을 세우고 구별하기 위해서 석계석을 바른 후에 그의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돌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석회석을 바르라, 거기에 말씀을 새기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2절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절에서도 중간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서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또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런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는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 그곳에 들어가거든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어쩌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암담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환경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했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13장, 14장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단강 건너려고 딱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환경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남쪽과 북쪽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31명의 가나안 족속의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거든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거죠.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5절에 보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삼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6절에서도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삼고 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않고 따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두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여기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그 십계명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들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하는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소리 대신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연장 손대지 말라 다듬지 않냐는 돌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돌을 깎아서 다듬는다 그 말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재소 가보십시오. 다 돌 자연석으로 거의 쓰는 게 아니라 다 다듬어서 뭘 만들죠?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주신 그대로 자연석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특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게 번제였죠. 두 번째 그 제단에서 오늘 그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제는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 제물 중에서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좋은 넓적다리와 이렇게 고기는 제사장들과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제물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두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거기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항상 우선시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중심이 아니고 세상 지식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을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8장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한땀 한땀 그 돌에 말씀을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 기록함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그 돌에 말씀을 기록했다. 내 자녀들의 목전에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 필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영원히 한땅한땅 그 기록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땀한땀 손으로 거기에 기록하고 새겼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확 이렇게 두돌판에 불로 십계명을 새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깨뜨린 그 계명 십계명을 다시 주실 때도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라고 그때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새겨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세 때 처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너희가 이 돌의 말씀을 새겨라. 돌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돌에 새기라 했던 것이고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것, 새기게 하는 것 이거는 한 땀 한 땀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배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3대 동일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이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가 받아서 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아멘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여 늘 계속해서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재료로 돌로 새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슨 뭐 화려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화려한 예배당 뭐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면 여호수아에게 딱 먼저 당부하는 게 입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형통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한 신앙 전수함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 디모데의 어머니 또 애할머니처럼 로이스와 예전 그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것을 또 시청각 자료로 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이제 쭉 이후에 12절에 오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 신산에 서게 하고 또 르벤 지파와 갓, 아셀, 스불렌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뭐 여섯 지파 여섯 지파 여섯 지파는 축복받고 여섯 지파는 저주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쪽 그리심산 쪽에 서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 쪽에 서서 저주를 선언하고 양쪽 길을 딱 보게 했다는 거죠. 실제 가보면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한쪽에 그리심산, 한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보고 이쪽은 축복의 산, 이쪽엔 저주의 산. 축복의 길을 선택할래? 저주의 길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고 이 시청각 자료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서 그렇게 예, 하게 합니다. 실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호수아 8장 33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장, 그 다음에 28장,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가를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12가지를 레인이 선포하면서 저주 언약을 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오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선언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런데 그게 축복의 선언이 아니고 저주의 선언입니다. 전부 다 보십시오. 16절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또 15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22절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26절 이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선서할 때 하는 것처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면 저주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이 12가지 말씀을 쭉 보면 언약 갱신이 그 마지막 이 저주 선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누어 이렇게 선포하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은밀하게 짓는 그 죄까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 그 이웃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도 있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십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죄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또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허물을 사해주신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 모든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아까 찬송 425장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3대 동일 신앙으로 말씀 중심의 가정,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